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 다섯 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가지고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사야서 전체, 즉 66장의 서론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7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에는 아수르를 중심으로 해서 아수르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졌던 거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 왕 이후에 남쪽에는 유다라고 부르고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이야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13장과 14장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했고요. 15장과 16장에서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 들어가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경고 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메섹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다메섹과 에브라임이에요. 다메섹과 에브라임이 같이 이렇게 묶어서 지금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 말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나라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깊은 관계에 있다,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뚱맞게 다메섹이 나왔으니 도대체 다메섹은 또 무슨 나라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은 다메섹은 여러분들이 아는 나라예요. 우리가 이미 이야기를 다 했어요. 언제 했어요? 7장에서 다 했어요. 7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메섹과 에브라임에 대한 이 경고, 이 예언에 대한 배경을, 백그라운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사야서를 가지고 계속해서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쉽게 이해를 하실 텐데 오늘 어쩌면 처음 들으신 분들한테는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조금 제가 시간을 할애하려고 합니다. 한 4주 동안 계속해서 지도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 번만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그 사해바다라고 있어요. Dead Sea라고 하는 게 있죠. 그 팔레스틴의 맨 밑에 Dead Sea가 있어요. 사해가 있어요. 사해가 이렇게 길게 돼 있는데, 그 밑으로는 어떤 나라가 있었는가 하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아, 벌써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기억들이 나시는 거예요. 이제 밑에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 옆으로 위로 이제 어떤 나라가 포진을 하고 있는가 하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포진을 하고 있어요. 모압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룻. 룻이 누구예요? 또 룻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면 이제 설교를 하는 저는 이제 난감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그런 동네가 모압이고요. 그 위에는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고요. 그 암몬 위로는 쫙 펼쳐지면서 아주 큰 나라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그 나라가 아람이에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이사야서에서, 특별히 이사야서에서는 한글 성경에서는 아람이라고 쓸 때 영어 성경에서는 시리아라고 써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있잖아요. 그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메섹은 어떤 나라냐? 그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수도가 캐피탈이 다메섹이에요. 다마스커스예요. 그래서 그 다메스커스는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북쪽으로 되어 있고 사해바다가 있고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도 더 북쪽으로 조금 북쪽으로 가면 거기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다메섹 그러면 신약성경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죠. 누가 있어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겠다고 가려고 가던 동네가 어느 동네예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그 정도로 다메섹은 우리 귀에 낯익은 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메섹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너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그러면 우리 뭐라고 그래요? Republic of Korea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서울 코리아라고 얘기해요. 왜 서울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냥 코리아라고 그러면 북쪽이야? 남쪽이야? 이걸 물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울 코리아라고 하는데 태어난 곳이 서울이 아닌 사람들도 서울 코리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서울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메섹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도성이에요. 굉장히 크고 유명한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자, 옛날에 그 전에 설교했던 거 기억을 좀 해보세요. 밑에 남쪽에는 유다 나라가 있습니다. 유다 나라가 있고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있는데 북쪽의 이스라엘과 그리고 옆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을 맺어요. 연합군을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남쪽에 있는 유다를 공격을 1차로 합니다. 그런데 실패를 하고 다시 돌아갔다가 2차 공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에 남쪽의 유다의 왕이 바뀌어요. 그 새롭게 등극한 왕이 누군가 하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제 조금씩 귀에 들어오죠.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새로 왕이 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좀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오히려 세상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 아람보다도 조금 더 동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강 그 근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국가가 하나 있는데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하는 국가가 있는 거예요. 그 아수르가 막 팽창을 해가면서 정복을 하고 있을 때에 아하스가 손을 내밀어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수르가 도와주는 척하고 오면서 아람을 무너뜨리기는 했지만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을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싹 쓸어버릴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해요. 기원전 722년에. 그리고 나서 밑에 남쪽으로 유단 나라를 또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 하나를 남겨놓고 다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처럼 예루살렘 성을 빼곡히 포위하고 있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었는데 그때에는 왕이 누구였다? 히스기야 왕이었다. 요거 설교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다 기억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미 이사야서 7장에서 아람과 북쪽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에 관해서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서 7장 16절 같은 경우에 뭐라고 그러냐면 두 왕의 나라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물론 멸망하는 시기는 조금씩 달라요. 아람이 먼저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시간차는 있기는 하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먼저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두 왕의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미 예고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 우리가 또 설교를 듣겠지만 28장에 가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다시 등장을 해요. 그 예언에 관해서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다메섹에 관한 멸망을 이야기를 하면서 에브라임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왜 에브라임이라고 부를까? 왜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따가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에브라임을 먼저 놓고 이야기를 할게요. 이것도 했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지는데 이스라엘은 모두 12개의 지파로 나눠져 있죠. 12개 지파로 나눠졌을 때 남쪽은 2개 지파로 북쪽은 10개 지파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북쪽의 10개 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에브라임 그러면 북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쪽은 유다라고 이름을 하잖아요. 남쪽을 유다라고 하는 거는 두 지파밖에 되지는 않지만 유다가 큰 지파예요. 그래서 남쪽의 왕국을 이름할 때 유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사야는 이런 경고를 하면서 다메섹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 이사야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유다에게 가 있어요.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를 조금만 정리를 할게요.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이 아수르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압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유다 백성에게 너희들 정신 차려. 너희들 정신 안 차리면 저 교만했던 아수르처럼, 저 교만했던 바벨론처럼, 저 교만했던 모압처럼 너희들도 멸망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유다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 백성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대상은 누군가 하면 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도 또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만 곁길로 나가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을 그렇게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어요. 사람이 먼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될게요. I really want to be your child 라고 내가 먼저 손든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He chose me first.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이제부터 알아서 살아. 그러지 않고 Now you are my people. 넌 내 백성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테리토리 안으로 그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실 때는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에요. 천국의 사람들이에요. 천국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천국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백성을 한번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아요. Give up 하지 않으세요. 한번 택하신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죽글듯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는 분이 아니라 한번 너는 내 거야 그러면 하나님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끌고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들을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어요. 한번 택하시고 난 자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리고 맨 끝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택해 주셨어요.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결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심했는데 이 하나님의 결심을 뒤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지금 다메섹에 관한 경고, 예언, 에브라임에 대한 경고, 바벨론, 아수르, 모압, 누구든지를 통해든 간에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누구에게로 가 있는가 하면 유다 백성에게 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 있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 주변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버리지 않으세요.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배경이라 이 말입니다. 유다 백성을 향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곧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메섹과 그 에브라임의 그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먼저 이야기할 것은 무너진 다메섹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실래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이게 아예 제목이에요. An oracle concerning Damascus. 다메섹에 관한 예언이다, 경고다, 혹은 다 우리 한국말로 좀 어려운 단어지만 신탁이다, 이런 말로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 있죠. 성경을 읽다가 이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이 강조하는 겁니다 라고 했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Behold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서 강조를 하세요. 강조를 하시면서 그 다메섹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1절의 끝에 있는 말씀에 보면 무너진 무더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다메섹이. 다메섹이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다메섹이 무너진다? 이것은 상상하기 힘든 거예요. 상상하기 힘든 거예요.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아마 2012년, 13년 그때쯤 나온 영화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틀리면 우리 데이빗 나중에 고쳐주세요. 올림퍼스 폴 다운인가? 하여튼 그런 영화가 있어요. 백악관이 무너지는 거예요. 백악관이 그 북한 테러리스트들한테 당해가지고 백악관이 막 무너지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여러분 백악관 다녀오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는데 백악관이 무너진다?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 뉴욕에 있는 그 9.11 사태 때 트레이드 센터가 그 비행기가 충돌돼가지고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전에는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상상이 안 되죠. 우리 라스베가스에 스트립에 호텔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호텔이 가장 큰지 총 면적으로는 어느 호텔이 가장 큰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대충 그냥 MGM 호텔이 크긴 크니까 MGM 호텔이 새로 다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를 다 설치해갖고 일부러 폭파시키는 거 말고 그거 말고 그냥 어느 날 비행기가 들이닥쳐가지고 폭파가 된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메섹이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다메섹은 그 어떤 도시와 비교를 해도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름답고 힘이 있는 그런 도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예가 하나가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 이야기예요. 이 그 다메섹이 어느 나라의 수도라고 그랬어요? 아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군대 장관이 하나 있었는데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누굴까요?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에요.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뭐 별의별 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고치려고. 그런데 고칠 수가 없는데 자기 집에 있었던 시녀 하나가 우리나라 가면 고칠 수 있는데? 라고 툭 하고 한마디 던지죠. 그러니까 이제는 풀뿌리라도 잡아야 되니까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이 하녀 혹은 시녀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아마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왔을 거예요. 이 소녀가 이야기했던 거는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면 당시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신경에 염두에 두었을 거예요.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군대 장관이 갔어요. 강대국의 장군이 왔는데 엘리사가 그냥 맨발로 달려 나와가지고 약도 좀 처방해주고 그냥 두 손으로 얹고 안수기도도 하고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아주 퉁명스럽게 뭐라 그러냐면 요단강 가서 7번이나 씻어라?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고 마니까 이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듣고 화딱지가 난 거예요. 그 화가 나가지고 뭐라 그랬는지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야, 우리나라 가면 요단강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강물이 있어. 차라리 그 거기 가서 씻는 게 낫지 이 더러운 요단강에서 내가 몸을 씻으랴? 이런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그랬더니 그래도 옆에 있던 사람이 그래도 장군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래도 믿져야 본전 아니십니까? 한번 씻고 가보시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7번 씻고 병이 나았다예요. 그런 다메섹이에요. 그런 다메섹이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경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는 또 다른 성읍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아로엘이라고 하는 성읍이 나오는데 이 아로엘이라고 하는 성읍은 다메섹과는 정반대에 있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남쪽에 떨어져 있는 사해 옆에 있는 곳이에요. 지도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맨 위에 저기 다메섹이라고 흰 글자로 써 있잖아요. 그렇죠? 다메섹이라고 써 있고 여기가 사해 바다예요. 그리고 에돔은 이 밑에 있고 옆에 모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 아루엘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 아루엘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아주 좋은 목축지예요. 목처지고 사람들이 풍요롭게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아루엘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에는 풀밖에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날에 풀밖에 나지 않아서 양들이 누워있는데 2절 끝에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없대요. 일어나게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아, 그날이 되면 먹고 살기가 좋아져갖고 양들이 편안하게 있구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서 풀밖에 안 났는데 양들이 와서 먹고 살고 그냥 누워있는데 사람이 아예 없으니까 bother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없어요? 아수르가 공격해서 황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메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아로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에브라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에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라고 했어요. 에브라임의 나라도 멸절하겠다, destroyed 되겠다는 거예요. 없어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3절 끝에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스라엘의 영광과 같이 될 것이다. 아, 영광과 같이 된다니까 좋은 것 아니겠느냐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사야서는 잘 읽으셔야 돼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영광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다시 부흥하겠다, 다시 아름다워지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쑥대밭이 돼요. 완전히 황폐하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기원전 BC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이 아무리 화려한 도시였다 할지라도 아르엘이 아무리 부자인 성읍이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영광처럼 다 멸절되고 쓸어버려지겠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3절 끝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강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거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경고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영광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영광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세속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에브라임이나 다메섹이나 아로에를 놓고 본다면 다메섹은 아, 우리 도시는 이렇게 커 멋있어.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 정도로 잘 살고 멋있게 살았어. 아로엘은 우리는 이렇게 부자답게 살았어라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만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제 말을 지금부터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잘 키우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성공하고 하는 거 다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저도 돈도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 자녀가 더 잘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더 잘 돼서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돌아가신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R.C. Sproul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분의 책이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정말 많이 나와서 더 좋아해요.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우리 라스베가스로 제가 이사 오기 전에 제가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뭐라고 자랑했는가 하면 내가 이래봬도 R.C. Sproul하고 악수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 RC 스프롤한테 저는 이제 남매가 있는데 그 남매 이름으로 책 두 권에다가 사인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가문의 영광이고 그걸 족보로도 삼아도 돼요. 가보로 삼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원해요? 안 영원해요? 절대로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모두에게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것이 있어요. 예, 그게 귀하지 않다. 왜 그 쓸데없는 짓 하느냐. 절대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자랑할 것 자랑하십시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절대로 영원하지 않아요. 교회 건물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이름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영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주님 믿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영광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권고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에브라임의 모습을 4절부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야윈이었다. 야윈 에브라임이라고 됐어요. 제가 야윈이라고 하는 말을 쓴 이유는 4절에 있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라고 했어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가 침공해서 나라가 멸망하는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정신 차리 그리고 이제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러면 에브라임이라고 안 그러고 야곱이라고 했을까요? 그렇잖아요. 에브라임의 영광이 쇠하고 이래도 되잖아요. 제가 아까 설명을 해드렸죠. 에브라임은 북쪽을 이야기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야곱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왜 그랬을까? 야곱이 누구입니까? 그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너를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겠다. 내 말을 믿고 따라와라.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런 그 언약을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그 언약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야곱이라고 지칭을 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고 알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과 암몬과 아람과 혹은 모압과 바벨론과 아수르하고는 다른 모습이에요. 뭐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내 언약을 들었었다. 알고 있었다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무시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구약에 있는 이야기 두 가지만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 이게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여러분이 더 알게 될 것이고 아, 이런 짓을 했지 라고 상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오늘날의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의 왕들 중에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최고로 좋아하는 왕이 누굽니까? 그러면 1위가 누굴 것 같아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1등이고요. 2등이 히스기야예요. 그러면 꼴찌는 누굴까요? 다시 말하면 최고로 나쁜 왕 그러면 누구를 뽑을까요? 아합을 뽑아요. 근데 그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북쪽 나라의 왕이에요. 이 북쪽 나라 왕인데 이 양반이 결혼을 하는데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요. 이세벨이에요. 근데 이 이세벨이 결혼을 하면서 결혼하러 오면서 자기가 믿고 있던 신을 데리고 와요. 그게 곧 뭐 바알이고 아세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동네마다 제단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제단을 다 허물어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합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몰라요. 또 있어요. 그 사랑의 선지자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해요?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도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지를 그냥 실천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시청각 교육을 하기 위해서 야 결혼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 결혼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근데 고멜의 직업이 뭐냐면 창녀예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창녀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나에게는 창녀와 같이 간음하는 족속이다, 간음하는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야단치고 있는 게 호세아서예요. 이 정도로 못된 짓을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대항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광스럽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뒤룩뒤룩 살이 쪘다 할지라도 파리하게 될 것이다, 야위게 될 것이다, leanness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에게, 그 에브라임에게, 북쪽 왕국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추수꾼으로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추수하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추수하는 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곡식이 이렇게 벼가, 예를 들어서 벼가 있으면 그것을 손으로 뜯는 거예요. 손으로 깨끗하게 뜯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것까지 다 주워가겠다라는 거예요. 르바임 골짜기에 떨어져 있는 것까지 다 가져간다. 이 르바임 골짜기는 정말 그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에요. 그곳에 떨어져 있는 것까지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추수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앗수르예요. 앗수르가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에 싹 쓸어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경고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전이 생겨요. 이래서 은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위에 있어요. 진노의 항아리가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의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아있을 것이라. 싹 쓸어간 줄로 알았는데, 아수르가 와서 싹 쓸어간 줄로 알았는데 남아있는 거예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서 올리브를 따겠다고, 저는 올리브 농사 안 해봐서 어떻게 따는지 몰라요.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긴 막대기를 그냥 냅다 치는 겁니다. 근데 저 꼭대기에 있는 것까지 손이 안 닿는 거죠. 두세 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남아있겠다는 거예요. 다른 과실나무에서 막 땄는데 네다섯 개가 남아있대요. 무슨 말이에요? 손가락으로 셀 정도로 적은 숫자가 남아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남아있겠다. 남은 자 사상이 여기 있는 거예요. 단 한 나라만 남은 자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예요? 바벨론만 없어요. 계속해서 남은 자가 있겠다, 남은 자가 있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은 누가 남은 자입니까? Who is a remnant? 누가 남은 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남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마지막 날에 최후의 심판으로 싹 쓸어가신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남아있는 자여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셨고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두 번째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번에서는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인간이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What is the end of chief of the man? 이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glorify God.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Enjoy him forever.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요구가 뭐라고요? 우리들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면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 말라고,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남은 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자 되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천국 백성인 줄로 믿고 오늘 하루 살고 우리 남은 인생 살 때에 기쁘고 당당하게 사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